아멘. 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성도님들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사실 많이 지치고 또 피곤한 시간인데 매주 금요일날 교회 오면 진노, 재앙, 심판 이런 거 들으니까 마음이 좀 무겁진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재앙에 대한 부분이고요. 17장,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심판이 나오고요.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에게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참 큰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총 22장까지 된 이 책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야, 이 재앙이 언제쯤 끝날까? 야, 이 심판이 언제쯤 끝날까? 하고 책을 읽는데 그때쯤 마지막쯤에 돼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반전의 심판과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세 가지 이 심판 재앙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 인 재앙 시리즈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나팔 재앙 시리즈가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대접 재앙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각 하나의 시리즈가 일곱 개의 또 심판으로 되어 있어서요. 총 21개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 16장은요. 이 세 가지 시리즈의 이 재앙 중에 마지막 세 번째인 이 대접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장의 전 문맥인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요.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이 일곱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진노를 쏟으시면서 정의를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의 의의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고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이란 단어가 등장하면요. 그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건물,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당시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성전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도요, 그냥 간판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냐 거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참된 교회되는 코너스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1절에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일곱 천사가 각각 손에 들고 있는 이 금대접을 이 쏟아버리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 땅에 쏟아버립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금대접을 땅에 쏟아버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서 이 짐승의 표가 바로 666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재앙을 받게 됩니까? 악하고 독한 이 헌대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치고 계셨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젠 직접적으로 그 악인들의 몸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과 마치 비슷합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이 피로 바꾸시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등장하죠. 이가 나오고 또 파리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재앙을 하나하나 오시다가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까요? 동물을 치고 또 사람 몸을 치고 나중에는 장자를 죽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처럼 재앙이 더욱더 거세질수록요, 자연 환경만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직접 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이 우상을 따라 섬긴 자들의 몸에 독한 이 종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한국에서도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어린아이들 몸에 사실 종기가 많이 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이 불결한 이 청결 상태 때문에 이 종기가 어린아이들 몸에서 났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약을 늘 붙이고 다녔습니다. 뭐 요즘에도 한국에서 이명래 고약이 많이 유명하죠. 종기에 이 어느 정도 고약을 붙이고 다니면 이제 이 종기를 짜야 할 때가 옵니다. 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꽉 붙잡고서 무지막지하게 이 고름을 짜내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프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이 어머니가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름을 짜는 어머니나 이 지금 어머니 품에서 몸부림치는 이 아이나 서로 다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몸에 종기가 하나만 나도 몸과 마음이 고생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종기가 다 덮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역시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짐승을 경배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끔찍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몸을 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재앙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도 이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가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하나님은 수많은 재앙들을 단계단계 걸쳐가면서요, 너 나에게 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수록 부모의 매가 더 거세지듯이, 더 잘 되길 바라는 사랑의 매로 자녀를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거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재앙을 조금씩 조금씩 더 강도를 높여가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쏟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원래 바다가 무슨 색이죠? 푸른색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바다 위에 쏟아지자 이 그 푸른 바다가 오늘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이 붉은 피와 같이 변해버린 것이죠. 아니, 그냥 피가 된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마치 태평양 혹은 대서양 가운데 고래나 생선이나 뭐 바다고래 같은 생물들이 다 떠오르는 어떤 그 물고기들이 죽어있는 이 바다를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책은 상징으로 가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바다라는 공간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이 태평양 같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오늘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자, 1절 말씀 보세요. 큰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죠. 많은 물은 곧 바다를 의미합니다. 이 바다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1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많은 물이 무엇이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자, 이 바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많은 물이라 말하며 그것이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것이지요. 바다는 지금 음녀가 앉아있는 곳입니다. 곧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와 그의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3절로 돌아옵시다. 오늘 이 비유를, 이 상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16장 3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대접을 들고 있는 두 번째 천사가 왜 바다에 지금 붙고 있는지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죠. 하나님이 단순히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죽이려고 지금 진노의 대접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사단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붓고 계신 것입니다. 쏟아내고 계신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서 이 바다가 피와 같이 됐다라는 것,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사탄을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다가 피로 변했다는 것은 물고기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가고 있는 저 악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세 번째 천사가 쏟는 제접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요,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바다도 물인데요, 이것은 좀 다릅니다. 강과 물 근원. 그러자 이것은 이 피로 또 이것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과 물 근원은요,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식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 생수를 사러 갔는데 그 생수통 안에 이 물이 피로 가득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어머니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기 위해, 요리를 하기 위해 냄비에 물을 담는데 이 물이 온통 피인 거예요. 집에 피 비린내로 이 진동하는 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 재앙에 대하여서 평가를 내리는 대상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장 7절을 보면 제단이 등장합니다. 지금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바뀐 것에 대해서 7절 말씀에 제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금 무엇이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말할 수 없는 이 제단을 지금 이 세례요한이 의인화해서 마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제단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제단이 나왔을까요? 오늘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으로 전문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으로 돌아가셔서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하니.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니까요, 저희가 우리의 피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다시 들어옵시다. 요한계시록 16장 이 7절 말씀에 왜 제단이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 누구의 영혼이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제단 아래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즉 16장 7절에서 제단이 말했다는 것은 이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죽었던 사람, 자기가 가진 이 증거, 내 안에 가진 간증으로 믿음을 부인하지 못하여서 죽어갔던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를 줄 때까지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외쳤던 그들의 그 반응을,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 것이죠. 넷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자 그것이 피로 변했다는 것, 피를 쏟은 자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악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쏟았던 그 피를 다시 마시게 하는 이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강과 물근원은 아까 제가 식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실 물을 피로 바꾸는 이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재앙으로 내리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이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셨던 것이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제단 아래에 있던 그 순교자들의 그 억울한 사연들을 다 갚아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뭔가 손해봐야 할 때도 많고요, 뭔가 남들에게 당하고 살아야 될 때도 많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죠. 바보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몸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내 자존심을 상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네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대접을요 해를 향해서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이 장면이 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온도가요 화씨가 100도만 넘어도 이 고열로 이 위험 이 신호가 뜹니다. 이 사람들이 고열로 쓰러지기도 하고 이 고통당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 뜨거운 사우나나 찜질방에 이 들어가도요, 그 열로 사람이 고통은 당할지언정 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해의 권세가 주어졌는데요, 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일 정도라 그랬으니까요, 그 열이 얼마나 뜨거운 열입니까?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재앙인 것이죠. 지금 근데 이 재앙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 재앙을 내리고 계신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재앙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요, 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주어져야 하냐 하고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앙이 재앙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돌아와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그러나 악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이 악함을 드러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왕이요, 수많은 이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그 완고함을 꺾지 않는 그 모습처럼 마지막 때에도 여러 가지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도 그 완고함을 꺾지 않는 악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 받을 날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그 넓은 품을 열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이 네 번째까지의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과 해의 이 진노의 대접을 쏟았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자연의 현상에 대한,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다면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요, 직접적으로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다섯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대접을 쏟아넣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요, 죄를 지은 인류에게서 이 죄의 정점에 위치한, 악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사단의 세력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향합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는 것이죠. 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의 심장부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이 네 가지 재앙들이 지금 자연계에 머물렀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 핵심 대상인 짐승, 곧 사탄을 향하여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 그 출애굽기에 이 열 가지 재앙 중 아홉 가지 재앙, 암흑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이요, 3일간 서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깊은 암흑이 임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쏟아지니까요, 이들에게도 이 나라가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 엄청난 고통이 악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은 것이죠. 그만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아픈 것과 종기가 또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죄와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의 완악함, 그들의 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반항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이 원망의 소리만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완고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이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요, 왜 이것이 재앙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강을 말라버려서 이것이 재앙인가? 잘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의 경계를 이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동쪽 경계선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바로 이 유브라데 강 이후가 적국 원수들의 이 땅인 것이죠. 지금 그 강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은요, 동쪽에 거하는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경계선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 모든 나라들은요,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유브라데 강이 실제로 말라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요, 단순히 이 세상의 세력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 사단이 집결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13절을 봅시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용과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소위 말하는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사단이 하는 것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사단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거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 사단이 패러디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악의 세력이 지금 한 곳으로 모여서요, 지금 14절에 보니까요, 사탄이 기적으로, 이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이 임금들을 온 천하에 모으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장소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사탄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이 지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집합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바로 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어지요. 영화 제목으로도 쓰이고 우리가 영어 표현에서도 일상의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언덕이란 뜻을 가진 하르라는 이 단어와 무깃도라는 지명을 합쳐놓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란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무깃도 언덕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깃도에 있는 언덕. 이곳은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격전지 중에 격전지였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요, 야빈 왕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적국들을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적군의 사력이 얼마나 세고 강했던지요, 이스라엘 남성들이 다 주랭랑쳤어요. 하나같이 다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을 해보지 않아도 이미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모든 남성들이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로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것이죠. 이 드보라와 또 그의 장수 바락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써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깃돈 것이죠. 또 이 무깃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450인의 바알 선지자들이 싸우는 장면이 열왕기상의 17장에 등장하지요. 수백 명과 한 사람의 선지자의 싸움,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이지만 우리는 엘리야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450인의 바알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이 다 처형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성경에서 무깃도라는 장소가 나오면요,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는 적국이 쳐들어오는 군사적 요충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기또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무기또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그 적군이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차지하려 했던 그 군사적 요충지가 적군의 무덤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기또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 무기또의 언덕으로 모든 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옛적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다 진 전쟁을 승리로 장식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께서 원수 사단의 머리를 치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다윗과 같은 장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들, 세상의 악함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향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악의 세력이 거세 보이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강해 보여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에 결코 부끄러움을 입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섯 번째 재앙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의 피날레,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그 수많은 재앙의 마지막 재앙,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쏘을 때 나온 재앙들을 살펴봅시다. 17절, 18절 두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여러분, 제가 앞서 1절에서 보았던 이 성전으로부터 나는 큰 음성, 이것이 누구의 음성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니까요. 자,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맨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되었다. 되었다요.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이 재앙을 쏟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되었다, It is done, 끝났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대사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일곱 가지의 말을 우리가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그 일곱 가지 말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기 직전에 남기셨던 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말씀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오늘 모든 심판의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되었다, It is done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행하신 그 마지막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이요, 아주 망해버린 것이죠. 19절 말씀 보니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는 것. 여러분, 3은 완전수입니다.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반을 받으며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20절 보니까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는 것이죠. 그 큰 성 바벨론이 거했던 그 섬들과 그 산의 모든 지형조차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완벽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심으로써 심판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진노에 대하여서 들으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끝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끝이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 세상이 선한 것보다 악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날이 되면 악은 그 흔적조차 없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최후 승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완전하신 심판과 이 완전하신 신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이 최후 승리를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